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해상에서 표류 중인 수천 명의 난민들에게 긴급 구조가 절박하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앤 리처드 미 국무부 차관보는 오늘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린 해상 난민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다만 해와 벵갈만 내 해상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 당국자들과 인권단체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타나삭 파티마 프라곤 태국 부총리는 각국 정부와 단체들에게 인도주의적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윌리엄 레이시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해상에서 조난당한 3,900명의 난민들을 육지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평시 병력 손실 현황을 국가기밀로 분류하는 새로운 대통령령이 발효됐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시 전사자 현황은 이미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규모 러시아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되어 있다는 한 서방 기자의 목격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뒤 하루 만인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페스코프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번 대통령령은 우크라이나와는 관계없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특수작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활동가들은 앞서 이달 초 200여 명의 러시아군이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 전투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제프 블라터 회장은 회원들에게 단결을 촉구하면서 회장에 재선출되면 연맹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오늘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제65차 연례총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7명의 피파 고위 임원들이 이틀 전 체포된 데 이어 앞으로 나쁜 소식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피파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단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블라터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요르단의 알리 빈 알 후세인 왕자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한 오토바이 운전자 단체가 오늘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이슬람 주민회관 옆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에 관한 만평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달 초 무장괴한 두 명이 텍사스에서 열린 무함마드 만평대회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에 대응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최 측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해병대 출신 임원인 존 리츠하이머 씨는 심지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이회전을 선포하고 이번 행사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참석자들에게 공격에 대비해 무기를 지참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츠하이머 씨는 이번 행사에 수천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초청했으며 오늘 새벽까지 6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규모 경찰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00명을 넘었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기록적인 고온이 계속되고 있는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와 텔랑가나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폭염이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병원에 입원한 경우 사망률이 더 낮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일주일째 섭씨 43도가 넘는 고온이 계속되면서 상당수 지역들의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인도 국민은 이에 따른 물 부족과 햇볕에 바짝 타들어가는 곡식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카불의 고급 호텔 두 곳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어제 저녁 바빌론 호텔의 주차장에서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그 뒤 몇 분 안에 메리디안 호텔 외곽에서도 차량 폭탄이 터져 4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라크에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테러 공격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베이징에서 연쇄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한일의 압박 기조에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친임 미 태평양 사령관은 취임식에서 첫 번째 도전 과제로 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From North Korea with its quest for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intercontinentally.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기조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북핵 문제를 푸는 미한일의 접근법을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미한일 세 나라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동시 방문해 중국의 동참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28일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베이징에서 회동을 가졌던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대북 압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한일이 제기한 대북 압박 강화 필요성에 중국도 압박이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중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에 참여할지를 묻는 질문엔 지난 수년간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더욱 강력하게 실행해온 것을 지켜봤다고 우회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의했다고 한 성김 대표의 발언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관련 국가들은 마땅히 짊어질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각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는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각 국가가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북핵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가에선 성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미한일의 대북 압박 강화 기조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의미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황중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8일 베이징에 도착해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하고 북한의 도발 억지와 북핵능력 고도화 저지 그리고 대화로의 복귀 유도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 자리에서도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일본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베이징에서 우 대표와 회동했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6자회담 차석 대표들은 28일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측 6자회담 차석 대표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특임 대사는 자국의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한일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그비노프 특임 대사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발언은 비건설적이며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등 뒤에서 핵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담합도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당사국의 실질적인 우려를 고려해 정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적극적 군사활동은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국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미한일의 압박 강화를 통한 대화 유도라는 대북 접근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중러 입장과 한미일 입장이 압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온도차가 크게 있다. 이것은 결국 핵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법에서 계속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최근 서울에서 3자 회동을 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탐색적 대화 시도 노력을 하면서도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회담 복귀 압력을 가중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이어 원자력 협정 협상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동맹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국 동맹 발전을 위한 미국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저스 소위원장 등 대표단은 양국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박 대통령의 다음 달 6월 방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통일박람회가 오늘 즉 29일 문을 열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통일박람회가 이제 하나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로 29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개막식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착실한 준비를 통해 통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복 70주년인 올해 남북 교류와 인도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간 협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 박람회 개최가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통일 준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개막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광복 70년을 맞아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통일 국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통일박람회에는 한국의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통일 관련 민간단체와 언론기관 등 모두 164곳이 참여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준비 노력을 알리게 됩니다. 행사장 일대에서는 또 한국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음악회, 사진 영상전, 그리고 통일 열차 탑승 행사 등 통일을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의 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실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는 이날 1718위원회 일명 북한제재위원회로부터 북한 문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지난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실험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 같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북한 제재위원회가 이 문제들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이사국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한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첫날인 지난 3월 2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소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위가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공식 의뢰했습니다. 이어 지난 9일 이뤄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소중 사출 시험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제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5년부터 20년째 이 명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5월 11일자 연방 관보에 존 케리 장관 명의로 무기 수출 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의회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쿠바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나라에 대한 군사물자와 군사기술 수출이 금지됩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미 행정부가 지정했던 테러 지원국에서는 제외됐지만 1995년 이름을 올렸던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서는 2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3년 테러 보고서에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 활동은 알려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납치된 12명의 일본인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테러 자금 조달 금지와 자금 세탁 방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태평양군의 해리 해리스 신임 사령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35만의 병력과 직원들을 지휘하게 된 해리스 사령관은 평소 북한 지도부에 대해 우려와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 임시과 취임식에 27일 하와이의 미군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세미엘 라클리어 사령관이 43년의 해군 복무를 마감하며 주의봉을 후임인 해리 해리스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넘긴 겁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축사에서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달려 있다며 태평양 사령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merica's future rests with the Asia Pacific. Over 350,000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미 태평양 사령부는 35만 명의 병사와 직원 2,000대에 달하는 군용기 180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부합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취임 연설에서 태평양 사령부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지적하며 북한을 첫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From North Korea with its quest for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intercontinentally to China's preposterous claims to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추구하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매립공사를 하며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과거 북한과 관련해 최고 지도자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던 지난해 1월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지도부와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북한은 역내 최대의 안보 우려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총문회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매우 위험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I believe that he is a very opportunistic and very unpredictable and ruthless leader.
김정은은 매우 즉흥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며 무자비한 지도자란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김 제1위원장의 고위급 인사 교체가 너무 잦다며 이런 행태가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북한에 대한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5일자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고위급 숙청과 처형을 거론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측근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 정권의 위험하고 예측하기 힘든 행동 때문에 북한을 영내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며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들은 해리스 사령관의 성장 배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59살인 해리스 사령관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미 해군 부사관으로 일본에 주둔했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남부에서 자랐습니다. 미 언론들은 그가 아시아계 미국인으론 해군에서 가장 고위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 해군사관학교와 하버드대학원, 영국 옥스퍼드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주일 미군사령관과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미 해군의 아시아 담당 요직을 두루 지냈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27일 연설에서 해리스 사령관의 이런 가족 배경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태평양 함대가 가장 고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기여했고 역동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상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태평양 사령부 관할 지역인 미 서부에서 인도 서부까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최상의 해군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스톡홀름 합의가 타결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북한은 이 합의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설치해 일본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납북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일본 정부는 대북 압박으로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은 북일 스톡홀름 합의가 타결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왜 진전이 없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런 식으로 합의 타결과 불이행이라는 행태를 반복해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북한의 재조사를 다시 없는 기회라고 환영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회가 요구한 것은 북한의 재조사 결과 통보가 아니라 납북자들의 귀국이었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납치 문제 재조사가 지난해 7월에 시작된 만큼 1년이 되는 오는 7월까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때까지는 북한의 재조사에 상응해 일부 해제한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북한의 특별위원회 설치에 맞춰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등에 관한 제재를 완화했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다가올수록 일본 정부는 대북 압박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해온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에 대한 경찰 수사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 3월 말 북한산 송이버섯의 불법 수입에 연루된 혐의로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허 의장의 차남인 허정도 씨를 같은 혐의로 지난 12일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총련뿐만 아니라 북한 측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일본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총련 압수수색을 국가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스톡홀름 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허종만 조총련 의장도 일본 경찰이 자신의 차남을 체포한 데는 북일 관계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북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허정도 씨 체포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북 압박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자민당은 지난 13일 대북 제재 강화 검토반을 발족시켰습니다.
나치 희가이시아를 돌림으로서 타면이와
지난해 9월까지 일본 내각의 납치 문제 담당상을 지냈던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납치 문제 대책 본부장은 일본인 납북자들을 되찾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려면 압력이 필요하다며 추가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작업반에 주문했습니다. 자민당의 대북 제재 강화 검토반은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일부 해제된 대북 제재 조치를 부활하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제재 조치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반은 북한이 다음 달 말까지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아베 신조 총리에게 대북 제재 강화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전문가로부터 일본인 납치 재조사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북일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과 일본이 스톡홀름 합의를 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전개 과정을 좀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작년 5월 29일이죠. 스웨덴 이제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일본이 이제 국장급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의된 내용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제 북측이 북한이 재조사를 하고 또 납치 피해자 재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일본의 대북 복자 제재 중에 일부를 해제하고 대북 지원을 검토한다. 이 내용이 이제 서로 합의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나 사실 지금 한 1년이 좀 다 돼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그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아, 북한이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북한 납치한 일본인에 대한 어떤 조사 내용도 나온 것이 없고요.
네.
뭐 그런 가운데 작년 이제 12월이죠. 유엔에서의 그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 나올 때 이 부분이 이제 일본이 좀 주도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인권을 둘러싸고 또 일본과 북한 사이에 좀 이 대립 관계가 좀 형성되어지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올 2월 달에 북한산 송이죠. 그걸 이제 중국산으로 위장해가지고 일본에 수입해본 이 문제 때문에 또 조총영 의장 또 그 차남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면서부터 지금 북일 관계가 상당히 그 1년 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냉랭한 또 애초에 합의했었던 그런 그 스톡홀름 합의가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결과적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이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북한은 어째서 처음과는 지금 다른 어떤 그 자세를 보이고 있나요?
예, 북한도 이제 작년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어떤 관계 진전을 이제 모색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톡홀름 합의까지 이끌어 왔고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북한이 설치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납치 피해자에 대한 뭐 재조사를 시작했지만은 아무런 이제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 납치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그 불만 또 계속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것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역시 그 일본이 작년 말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의 이제 반발을 산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고 애초에 합의되었던 북일 간의 합의가 계속 어려워지고 거기에다 이제 이번에 그 조총영 의장 그 차남과 관련되어진 조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북일 관계가 1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이제 일본이 또 미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일본과 같이 대북 공조가 더 강화되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지금 북한에 대한 그 입장이 상당히 좀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도 여기에 지금 같이 공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일 관계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갈등, 대립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은 앞서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오는 7월까지는 이제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실로 봐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벌써 1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북측에서 지금 합의한 내용 중에서 아무런 지금 결과가 나온 곳이 없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인 납치자 관련되어진 민간 부분에서도 계속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그 조총련과 관련해가지고 2월달에 문제가 됐지만은 최근까지 이제 그걸 둘러싸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 또 북한과 또 일본 정부 사이에 계속 그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속에서 결국은 북한도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북한이 애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진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약속한 해제, 대북 제재 해제를 가지고 더 연장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아베 수상에게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시키는, 다시 부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 달까지 뭔가 기대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다가 스톡홀름 합의가 아예 깨질 가능성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더구나 지금 최근에 그 조총련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그 불법 밀수 문제죠. 이 부분을 둘러싸고 지금 아주 북한이 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스톡홀름 합의가 좀 뭔가 결과를 내고 그런 가능성이 낮고요. 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얼마 전에 이제 한미일 또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또 같이 그 대표들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압박 또 한미 3국의 공동 보조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마 그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톡홀름 합의는 글쎄요. 지금 뭐 깨진다고까지는 뭐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아 그렇지만은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톡홀름 합의를 뭐 저 일본과 북한이 뭐 공식적으로 깬다 뭐 그런 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좀 서로의 어떤 그 입장을 타진해 보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선은 이제 북한의 반발이 지금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 조총련이 올해 이제 60주년 되는 해가 아닙니까 일본에서. 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본 정부가 조총에 대해서 좀 강압적인 조치를 한다라고 북한이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은 과연 그 북일 관계가 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스톡홀름 합의를 가지고 계속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로부터 일본의 납치 재조사 문제의 현황과 앞으로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고령의 북한 의사 부부가 납치됐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 반군 ISIL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비아 해안 도시 시르테 인근에서 지난 22일 북한인 의사 부부가 납치됐다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리비아 북서부 도시 미스라타시 의회 타헤르 알 자르구 대변인의 말을 빌어 이 북한인 부부가 리비아 중부 내륙 도시 잘루에서 출발해 이동하던 중 시르테 근처에서 납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알 자르구 대변인은 북한 의사 부부가 잘루의 한 병원에서 몇 년간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은 납치범들의 정체에 대한 언급 없이 납치 사건이 발생한 시르테 주변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반군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현지 인터넷 매체 리비아 옵서버는 ISIL 대원들이 시르테 동부 알 누플레이아 지역에서 북한인 의사 부부를 납치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부부가 잘루의 한 병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수도 트리폴리로 복귀하던 중 납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리비아 옵서버는 북한인 남성 의사가 60살이며 현지 북한 대사관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리비아 내 여러 세력들과 24시간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이 사건을 전하며 ISIL이 지난 몇 달간 리비아에서 세력을 확대했고 올 봄에는 리비아에서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1명을 참수한 뒤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또 ISIL이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요르단인, 일본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납치해 인질로 삼고 있다며 이들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거나 연합군의 공습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ISIL에 대항한 연합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인 인질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뉴스위크는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북한과 리비아가 과거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교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무아마르 가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는 물론 북한 의료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내전 과정에서 가다피가 축출된 이후에도 북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북한에 아랍내 민주화 운동이 전파될 것을 두려워한 북한 당국이 귀국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 커티스 멜빈 씨는 워싱턴포스트에 가다피 사망 이후에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북한인들이 ISIL에 의해 납치돼 처형을 당한다면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에는 의사, 간호사, 건설 노동자 등 북한인 3,400명이 외화 벌이를 위해 현지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인조 고기밥과 꼴뚜기 순대, 남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을 맛보고 이해하기 위한 행사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싱거운 거. 싱거워요? 아니, 싱겁다는 거 느낌이 딱 와요. 이게 북한 사람 싱겁게 먹는다고.
예, 짝이 안 돼.
인천 시청 앞 광장. 때이른 무더위에도 많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처음 보는 여러 음식을 맛보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곳에는 꼴뚜기 순대와 두부밥, 인조고기밥 등 여러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요. 이 음식들은 모두 북한에서 인기 있는 음식들입니다. 주변 직장인들과 시민들이 단순한 시식을 넘어 점심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약 500인분의 음식을 무료로 나눠줬는데요. 통일교육 인천센터의 박춘배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특히 이번에 음식 그 체험 행사는 작년에도 뭔가 색다른 거 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북한 탈북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서는 그럼 북한 음식 문화 축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70년 동안에 굉장히 멀어진 음식 문화에 대해서 서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북한 사회에서는 지난번 고난의 행진 때에 음식이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늘도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도 느낌을 가지고 아 이렇게 어렵게 했구나. 근데 도리어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은 다이어트 음식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고 나눠주는 사람은 인천 지역에서 북한 음식 식당을 운영하는 탈북민 사장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음식들에 관심을 가지고 맛보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 음식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인조고기밥, 두부밥, 오징어 순대, 순대, 아바이 순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인조고기예요. 공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었어, 인조고기밥을. 처음 일반 서민 다 드시는 거예요. 아니, 서민들 말고도 그러니까 사람 다 들어요. 아무 사람이나. 길거리 음식,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다 길거리 음식에, 그러니까 대체로 다 드시는 거예요. 새벽에 4시 만에 모두 나와서 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뭐, 여기 와서도 잘 정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식에 많이 소개시키고, 예, 우리 음식에 대한 그 말하자면 그 북한 음식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소개시켜요.
인천 지역 탈북민들도 새벽부터 함께 나와서 음식 마련과 배식을 도왔습니다.
탈북민인데 우리 저 같이 탈북한 분을 제가 여기 와서 이게 아침부터 제가 도와준 분이에요. 제가 2006년도에 탈북에 왔는데요. 왔는데 제가 도움이 많아 이제는 한 어쨌든 여기 한국에 와서 제게 작은 도움이나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는 네, 네, 좋아하거든요. 네, 북한에 대한 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해서 제가 네, 네, 봉사하러 여기 온 거예요. 이런 차이에서 저희 우리 이게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 저 화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안전 시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이게 남한과 예, 북한과의 예, 이런 예, 통합이 이루어지고 아 북한 음식이 정말 이렇게 맛있구나 이런데 궁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됐어요.
탈북민과 가족이 결혼하면서 가정 안에서 작은 통일을 경험했다는 한 자원봉사자는 자신과 가족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장님이 저희 가족이세요. 예, 오셔가지고 이제 저기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이 되셨어요. 그래서 되게 순박하고요. 되게 열심히 사시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때 되게 북한 분들 상냥하시고 성실하시고 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선입견 없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 먼저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나라 못지않게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화합도 잘 되고요. 또 이제 그쪽 문화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잊었던 것들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 음식을 맛보면서 북한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 뭐지? 오징어 순대. 우리는 그렇게 막 맵고 이런 거 잘 안 먹잖아. 근데 이게 처음엔 맛있게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좀 딱한 생각이 들어. 아유 이렇게 한거 먹구나. 근데 잘 먹었어요. 우리는 그거 별식으로 먹잖아요. 우리는.
매일 있는 점심시간을 특별한 음식으로 채운 시민들. 음식을 통해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특이한 것 같아요. 씹히는 식감도 그렇고 그냥 뭐 좀 약간 짠 것 같아요. 입맛에는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는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좀 서먹한 감정도 없어지고 같은 그냥 우리 그냥 같은 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인천시와 통일교육인천센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통일교육인천센터의 박춘배 회장의 말입니다.
반복교육하고 이거하고 이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쪽에 특히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그전에 그 연평도 폭격 도발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민감한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는 튼튼히 하되 그러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북한 정치 체제보다는 북한 주민들을 좀 인간답게 살게 해주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떤 거든지 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에 그때에 평화롭게 또 좀 더 스무스하게 이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의 감정과 문화가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광복 분단 70주년을 남북관계 진전 기회의 해로 보고 민선 6기 남북교류 기본 계획을 세워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6월에서 10월에는 대학생 통일 논문 발표 대회, 8월에는 초중학생 통일 캠프, 10월에는 통일 마라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사회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관한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7명이었던 메르스 감염자, 오늘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120여 명이 증상을 살펴야 하는 격리 관찰을 받고 있는데요. 메르스에 대한 한국 사회의 걱정, 이제 공포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복지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3차 감염 내지는 더 이상의 전파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이 목표는 추가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오늘도 감염자가 확인됐다는 것이 문제군요.
네. 중동 지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첫 감염자를 진료했던 30대 간호사와 첫 감염자와 같은 병원이지만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5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대 간호사는 지난 화요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어제 재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특히 같은 병실을 쓰지 않았는데도 감염된 여섯 번째 환자인 70대의 경우는 오늘 한때 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져서 기도삽관 등의 긴급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 어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져서 한국과 중국의 외교 당국을 긴장케 했던 40대 메르스 환자. 중국 광둥성의 한 병원에서 격리돼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메르스 감염자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메르스 감염자 하루 사이에 3명이 더 늘어서 모두 10명이 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 안에서도 추가 감염자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고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고 있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는 것을 막지 못한 어떤 뭐 도의적인 책임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이 타고 나간 비행기 승무원들, 인근 좌석에 앉아 있었던 탑승객들, 경유주인 홍콩과 중국 국적 비행기, 뭐 거쳐간 여러 곳의 호텔 등이 뉴스에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불안함은 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그 사회적 관계 소통망이죠.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뭐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 어느 병은 중환자실이 폐쇄됐다. 어느 병은 인근은 가까이 가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자 메시지가 나돌았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이 유언 비어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에 메르스 감염자가 거쳐간 의료기관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법무부가 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외국인 며느리가 7개월째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예,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민의 그 외국인 배우자는 모두 15만 한 51명 정도인데요. 지난해 9월 15만 2,278명이 된 이후 7달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국제 결혼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9월 이후 외국인 남성 배우자는 한 3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외국인 여성 배우자는 2,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국제 결혼을 위한 비자 발급의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묻지마 결혼, 그러니까 가짜 결혼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네.
예,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부터 결혼 비자 발급의 심사 기준을 올린 건데요. 한국 배우자의 경우는 소득 수준을 보고 외국 배우자의 경우는 한국어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경우는 그 가족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국제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이 결혼 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신부감을 찾아야 했던 한국인 남성들, 또 국제결혼중개업체들에서는 이 강화된 비자 심사에 신부의 입국이 늦어진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그 외국인 배우자들의 출신 지역을 보니까요. 중국이 39.7%로 가장 많았고요. 베트남이 26.3%입니다. 다음이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외국인 며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모래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해운대 해수욕장 하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수욕장인데 올해 개장 50년을 맞았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그 바다가 열리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모래축제가 열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걷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큰 해수욕장이죠?
맞습니다. 백사장의 길이가 한 1.5km 정도가 됩니다.
네.
그 백사장 동쪽 끝에는 그 다른 해수욕장인 송정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달맞이 고개가 있고요. 서쪽 끝에는 그 한국 가수 조용필이 부른 노래 제목에 들어있는 이 동백섬이 있습니다.
네.
또 한국을 찾은 외국 정상들이 행사를 갖는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 또 모래사장 아래 만들어진 그 부산 아쿠아리움 수족관이 있고요. 요트 경기장도 있어서 뭐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그 2008년 8월의 어느 날에는 해운대를 찾은 해수욕객들이 설치한 그 형형색색의 파라솔이 몇 개나 되나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네.
무려 7,937개가 설치돼서 기네스 기록에 등재돼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축제, 모래사장 위에 특별한 행사들이 열리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모래로 만들어진 동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세계의 명작으로 만든 동화 속 세상인데요. 이 모래 작가들이 작품으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 피노키오, 피터팬, 오즈의 마법사, 잭과 콩나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런 명작 동화의 장면 장면들이 지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또 한국의 그 모래 작가들이 멋진 광경을 펼쳐놓았고요. 일반 시민들도 이 숨쉬를 뽐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 그 파도를 타는 그 보드를 타고 예, 모래 언덕을 미끄럼 타듯 내려오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동화 속 주인공이 돼서 동굴을 탐험하는 것 같이 이 모래 미로를 살펴보는 그런 행사도 펼쳐져 있습니다.
네, 요즘 한국 날씨가 상당히 덥다는데 오늘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행사를 즐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래 축제는 그 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1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뭐 부산 사는 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서 또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축제인데요. 올해는 이 모래사장 복원 사업이 펼쳐져서 다른 해보다 두 배나 더 넓어진 백사장을 무대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7시부터는 이 동화 속 세상에 빚어진 백사장이 객석이 돼서 아주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고요.
네.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해운대 백사장 아주 화려하고 신나는 디스코 클럽 같은 춤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 해상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에 무기를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동남아 해상 난민 사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태국 방콕에서는 동남아 해상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동남아 주변국과 미국 또 관련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대표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선박을 타고 표류 중인 난민들을 구조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네, 이 동남아 해상 난민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연일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더더욱 긴급하게 회의가 소집이 된 것인데요. 이미 수천 명이 바다에서 숨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합니다. 해상 난민들은 대부분 미얀마 로힝야족 그리고 소수 방글라데시 출신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로 나왔다가 안다만해 또 벵골만 등에서 지금 표류 중입니다. 지난해에만 8만 5천 명의 해상 난민이 발생했고 올해도 1분기에만 2만 2천 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유엔은 얼마 전에 2천 명 이상이 바다에서 숨졌다고 밝혔고요. 또 이 배가 침몰됐지만 다행히 구조되거나 아니면 이 주변국 해안으로 헤엄쳐 와서 구조된 난민이 이번 달에만 3,500명에 이릅니다. 또 여전히 바다에 떠돌고 있는 많은 난민들이 식량과 물이 부족하고 또 질병에도 노출돼 있어서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왜 이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바다로 나오는 건가요?
해상 난민 중에 로힝야족은요, 원래 이제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이슬람교도들인데 영국 식민지 시절에 불교국가인 미얀마로 이주됐지만 미얀마에서 여전히 자국민으로 인정받지 않으면서 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가기 위해 바다로 나온 거고요. 또 이 방글라데시 출신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국행을 결심했는데 이 주변국들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오늘 열린 국제 회의로 돌아가세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일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는 이제 참석한 국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를 주최한 태국의 따나삭 파티마프라곤 부총리는요, 우선 위험에 처한 난민들을 위해서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에 나서고, 둘째, 난민들을 위험한 바다로 몰아넣은 불법적인 인신 매매 조직을 근절하고, 마지막으로 이 난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힝야족 문제와 관련해서 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는 미얀마가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라고 촉구한 반면에 미얀마는 자국이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자국에 대한 비난을 거부했는데요. 볼커 투어크 유엔 난민기구 보호담당 부대표는 미얀마의 모든 국민이 전적으로 로힝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국적과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를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한 흐틴 린 미얀마 외무부 장관 대행은요, 유엔이 사태의 이유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서 자국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미얀마가 왜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이 미얀마에 대한 통치를 쉽게 하려고 이들을 이 로힝야족들을요, 이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이주시켰는데요. 미얀마 현지에서는 이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힝야족들은 모든 기본권 행사가 거부되고 사는 곳도 이 난민촌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또 최근에는 이 극단주의적인 불교도들로부터 이 폭력 사태에 시달려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종교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전국민의 90% 이상의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이 로힝야족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지도층도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지도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치여사도 이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 침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요.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 역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데요.
네.
달라이라마가 직접 공개적으로 이 수치여사에게 로힝야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네. 이번 회의에 미국 대표도 참석을 했다죠?
네, 앤 리처드 국무부 차관보가 참석했는데요. 역시 이 바다에서 당장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고요. 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오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의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레이시아의 다토 에브라임 압둘라 외무상이요, 미얀마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장 중요한 관련국들이죠. 이 네 나라 정부가 이 사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갖자고 오늘 제안하기도 했는데 실현 여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은 이 난민 구조를 위한 정찰 비행에도 나서기로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태국의 타나삭 파티마프라곤 부총리는요, 미군이 정찰 비행을 위해서 태국군과 협조해서 자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비 확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중국이 이 인공섬에 처음으로 무기가 반입된 것이 확인됐다고요?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이 영유권 분쟁역인 스페틀레틀리 군도에 조성한 인공섬 중에 한 곳에 이동식 대포 두 기가 설치된 것이 정찰 결과 확인됐다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군이 해당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하고 또 중국군이 정찰기에 경고를 했었는데 이 대포까지 배치를 했다면 긴장이 훨씬 고조되겠네요.
네, 뭐 이 기사가 인용한 미군 관계자는요, 중국이 이번에 설치한 대포는 미군 선박이나 정찰기에는 군사적인 위험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는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고요. 한편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스플래틀리 군도가 자국 영토에 속하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의 은퇴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